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한입니다. 예, 오늘 이제 디마커스 파스버 히어 제 4장 할 차례죠. 오늘 볼 부분은 민주주의가 온전하게 성립하기 위해서 그 구성원들에게 부에 있어서 평등한 배려를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소를 좀 달리해서 녹음을 하는데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했으나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음에 이제 또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사실 또 스타크래프트 경기가 있었는데. 보니까 이윤열 선수랑 마재훈 선수가 다시 한번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는 제가 스포일러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 시민교육센터 강의가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데 실제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일주일에 한 강의씩 듣고 정리를 하면서 자신이 또 따로 공부하는 것도 하나 정도 해서 매주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면은 되는 분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의는 몇번 정도 듣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에 한두 번에서 세번 정도 듣는 게 좋지 않을까? 처음에 이제 그 강의 교환을 보면서 듣고, 그다음 책을 좀 정독하고 나서 다시 한번 들어보고, 또 시간이 나오면 한번더 들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두 번째부터 들을 때는 이제 그 강의를 켜놓고 집에서 운동 같은 걸 하시면 어떨까? 예, 저는 집에서 이제 그 운동을 하루에 한 시간씩 하는데 그한 시간 할때 이제 바쁘니까 전 주로 이제 영어 테이프라든지 그 법에 관련된 테이프를 들으면서 운동을 하거든요. 운동이 뭐별게 아니고 윗몸 일으키기랑 팔굽혀펴기 그리고 뭐 아령 들고 뭐 앉았다 일어섰다 이런 걸 이제 한 시간 정도 공부를 하면서 듣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좀쉴쉴때 이제 자료를 보고 주로 귀로 이렇게 정보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법이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운동과 공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라서 또 6월 여름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름이 오기 전에 한번 몸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보통 이제 대중교통 사용하고 대중교통을 사용하고 이렇게 걸어 다니면 따로 트레드밀에서 뛸 필요가 없죠. 그렇게 되면 트레드밀 있는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되고 집에서는 아까 말한 그세 가지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균형 잡힌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원래 헬스 클럽을 다녔는데 여기 이사하고 나서는 여기 헬스 클럽이 좀 가격이 비싼데다가 직장 생활이 바쁘니까 갈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4장으로 들어가 보죠. 세금과 정당성 1절 세금과 정부 지출 그래서 뭐 4번부터 6번에 보면은 이제 부시 세금 감축이 빈부 격차를 훨씬 더 심화시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치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문단 7에서 보면은 보수주의자들은 심지어 현재의 세율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반대로 자유주의자들은 부자들이 내는 세금을 더 줄인다는 것은 안 그래도 빈약한 이 나라 사회 보장법을 더 심각하게 빈약한 것으로 만들어 불공정을 더 크게 만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드워키는 세금 수준과 공정성뿐만 아니라 세금 수준과 정부의 정당성 사이의 연결을 제안함으로써 오타가 났죠. 연결 이렇게 됐는데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의견 불일치의 심층을 다루고 체계화하여 다루도록 하겠다. 문단 9. 세금에 관한 이때까지의 토론은 구조가 없었고 단지 슬로건을 주고받을 뿐이었다. 자유주의자들은 보수주의자들이 가난한 자를 빨아먹는다고 말하고 보수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이 남의 돈을 자기 것인 양 쓰고 싶어 한다고 말합니다. 어느 쪽도 자신이 공정하다고 믿는 세금 수준을 이론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적다, 지금 너무 많다 이런 식으로 슬로건만 주고받고 왜 자신이 주장한 특정한 수준이 되어야 하는지 그에 대해서 엄밀한 논변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결국 두 문화 이야기처럼 서로 이렇게 반목과 대립만 하고 이미지 더 씌우기만 하고 토론이 진행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극복해 볼수 있는 논변의 구조를 먼저 자유주의 책에서 한번 제시를 해보겠다는 것이죠. 2절. 정치적 정당성과 평등한 배려. 문단 11. 모든 인간이 본질적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그 중요성은 모두에게 평등하다는 점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모든 행동을 할 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또는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 보이는 것과 동일한 관심을 보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살아갈 때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치킨집을 하나 운영하고 싶다 그래 보니까 목 좋은데 딱 치킨집을 하면 잘될것 같아요. 근데 그보다 좀 목이 안 좋은 곳에 이미 다른 사람이 치킨집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친형이면은 그 옆에다 치킨집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친형이었으면 안 했을 텐데 모르는 사람이니까 치킨집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치킨집 잘 돼서 저 치킨집 망하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인간의 평등한 본질적 중요성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아니죠. 지금 어떤 시장 경제 사회에서 자신의 책무에 따라서 그 자신이 선택한 것의 결과를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고 결국 그 모든 사람이 우리 자신 또는 우리와 매우 가까운 사람들인 것처럼 행동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문단 12. 그러나 국가와 그 구성원에 대한 관계는 매우 다른 문제다. 정부는 그 통치권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평등한 배려를 보여야만 한다. 여기서는 이제 정부의 강제력이 그러한 특별한 어떤 평등한 배려에 대한 요구를 가져오는 근거로서 사용되고 있는데, 단순히 이제 정부가 강제력을, 커다란 강제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렇게 행동해도 되는데, 정부는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이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을 쓰는 윤리적 구조 자체가 공공적인 확신에 기반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복종하도록 한 정당성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개인적인 윤리적 근거에서 행동할 때는 우리 자신만 납득하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아프리카에 가서 의료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 나의 윤리적 사명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 생각에 자기 자신만 납득되면 되는 것이죠. 반면에 어떤 사회에서 각 사람들이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그 권리 때문에 어떤 것을 받을 자격이 있고 그러한 권리 반면으로 다른 사람들은 어떤 것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런 것은 자기 자신 한 사람만 납득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힘이 아닌 이성의 근거에서 납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회 윤리는 그 본질적 구조에서 공공성을 지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치킨집을 개인이 이렇게 옆에 있는데 여느냐 이런 문제와는 정부의 어떤 정책의 문제는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강제력뿐만 아니라 집단적 의사결정의 정당성에 있어서 그런 본질적 구조의 차이가 제기된다는 것이죠. 문단 13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권위를 행사할 권한은 권한이 있기 위해서 도덕적 조건, 그것이 바로 정치적 정당성이다. 문단 14. 정부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어떤 검정을 거쳐야 할까? 한 가지지 않은 완벽하게 정의로운 정부만이 정당성을 가진다는데, 이는 지나치게 강한 요구 조건이고, 현존하는 어떠한 정부도 완벽하게 정의롭지 못하면 정당성을 가지지 못해서,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은, 그 법에 대해, 그 법을 그 시민들이 지켜야만 하는 어떠한 책무도 없고, 정치적 책무도 없고, 도덕적 의무도 없고,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혁명을 해도 할 말이 없다, 이런 것이죠. 근데 뭐, 완벽하게 정의롭다면, 사실 끊임없이 정의를 향해 나아가고, 새로운 정의를 구성하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도 변하고, 이렇게 진보해 나가는 것이 인간 사회의 특성인데, 완벽하게 정의로운 정부만 정당성을 가진다면 어떠한 사회도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겠죠. 제안 2. 많은 정치 철학자는 정당성이 동의에 달려 있다고 한다. 그들은 헌법이 피통치자에게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국가는 정당성을 가지 못하고 하지만 이 요구 조건 또한 너무 강하다고 봅니다. 뭐 첫째로는 모든 정치 공동체에서는 소수의 반대자들이 있기 마련이고, 또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철학자들은 이 이론을 다양한 우화로 희석시켜야만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의 동의를 받지는 못하니까, 모두 만장일치를 받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이 우화 같은 게 어떤 거냐면은, 국민이 그 영토 내에 머물러 있을 때는 그 정부의 권위에 암묵적으로 동의를 한 것이다. 그래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중은 갈 절이 많지만 국민들은 이민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죠. 그래서 뭐, 물론 법적으로 이민을 갈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뭘 많이 쌓아놨는데, 딴데 가면은 결국 할수 있는 게 세탁소밖에 없고, 그래서 보통 그렇게 생각을 못 하죠. 그래서 몇몇 철학자들은 보다 약한 검정을 제안하였다. 제안 2. 국민들이 어떤 이상적인 조건 하에서 권위에 동의한다면, 정부는 정당하다는 것이죠. 이상적인 조건이란 국민들이 합리적이고 모든 사실들을 다 알고 있다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가상적인 조건 하에서 권위에 동의한다면 정부는 정당하다는데, 이것은 가상적인 조건일 뿐이지 사실은 아닌 거죠. 어느 경우든 가설적 동의는 동의라고 할수 없으며, 따라서 이 이론에 대한 수정은 원래의 의미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게 이론을 고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검정을 사용해야 하는가? 완벽하게 정의로운 정부만이 정당성을 가진다. 이것도 안 되고, 모두가 동의해야지 정당성을 가진다. 이것도 이렇게 좀 제대로 만들어 보려고 고쳐 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장에서 즉그 정치적 권리와 인권 간의 그 어떤 구분이 다시 여기서 유사한 논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두 질문 사이의 중대한 차이를 강조하였다. 첫 번째 질문은 두 차원의 인간 존엄 원리에 대한 최선의 가장 정확한 해석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개인적 책무의 원리에 대한 가장 최선의 정확한 해석. 평등한 배려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해석. 이런 것이 독일에서는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작가를 처벌하는 것이다. 이런 어떤 결론이 나오고, 미국에서는 그런 경우에도 형벌로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오는데, 이둘 사이에 가장 정확한 해석이 무엇인가는 논쟁의 여지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정치적 권리에 관한 질문, 즉 정의에 관한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이와는 다른 보다 해석적이고 보다 기본적인 한계선에 관한 것이죠. 즉 정부의 어떠한 원리가 그 정부 행동에 대한 제약 조건으로서 인간 존엄의 두 원리 자체를 아예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보여줘. 또는 두 원리가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관한 정부 자신의 understanding, 이해와 일관되지 않게 행동하는 걸 보여주는가.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정당성 있는 정부라 할지라도 서로 다른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 이 사회에서는 이게 최선의 정의다. 이 사회에서는 이것이 최선의 정의다 하는데 A 혹은 B의 정책을 최선의 정의라고 당시에 택했다고 해서 B를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A를 최선으로 보는 정부에 대해서 너는 정당성 자체가 없다. 그래서 혁명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반면에 두 원리 자체를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 무시해버렸다. 전혀 다른 목표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인다. 뭐 어떤 게르만 민족의 인종적 우월성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든지 아니면은 국가의 어떤 국가 전체의 번영이라는 원리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이 인간 존엄의 원리 자체는 어떤 제약 조건으로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결국 정당성의 문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권 침해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정부는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그 테러리즘에 관한 2장에서 보았듯이 정부 자신의 이해가 있어요. 그두 원리를 받아들이는데 일관되지 않게 행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A 집단에는 그두 원리를 받아들여서 그에 따라서 정부 정책을 하는데 B 집단에 대해서는 그두 원리를 우리도 존중은 한다. 근데 A 집단에 대해서 적용한 것과 달리 해석해서 적용한다. 그게 마치 외국인에 대해서 형사 절차를 내국인에 대한 형사 절차와 달리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외국인들이 그 외국 정부의 형사 절차에 고분고분 따라야만 하는 그런 정당성 자체가 없다는 것이죠. 문단 16. 설득력 있는 정당성 이론은 실제상의 또는 가설적인 만장일치를 전제하지 않고서 논의를 진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상의 또는 가상적인 만장일치를 전제하는 논의는 어떤 거냐면은 시민들이 태어나는 즉시 또는 태어나고 나서 점시일이 지나면 당연히 그들의 의무를 암묵적으로 명시적으로 받아들였는가에 상관없이 그 공동체의 법을 존중할 의무를 포함한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는 전제를 배제하고 논의를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obligation을 제가 의무로 번역했는데 뭐 이거 제가 이제 번역을 나중에 정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용어를 정리할지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앞에서 이제 어쨌든 responsibility를 책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번역이 꼬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obligation을 여기서는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법 철학이나 도덕 철학에서의 obligation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법에 대한 복종으로서의 의무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문맥에는 맞기는 합니다. 근데 나중에 duty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 responsibility, obligation, duty를 어떻게 각각 다르게 번역하면서 잘 번역을 해야 될지는 제가 이 책을 정식으로 번역하면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그 의무다. 보통 이제 의무 교육, 의무 병력 이런 것은 보통 obligatory라고 안 쓰고 mandatory라고 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의무라고 번역하겠습니다. 그런 공동체의 법을 존중할 의무를 포함한, 그러니까 사람이 한국에서 태어나면 뭐 그냥 살아가다 보면은 너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법 지켜야지. 악법도 법이다 이러면서 소크라테스가 하지 않은 말을 인용하면서 악법도 법이다. 뭐너 한국에서 태어나서 저리 시더면은 중이 떠나라. 너 그러면 이민 가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것은 희석시킨 우화 자체가 정당화될 수 없고, 우리가 정치적 권리와 인권 간의 중요한 구분에 대한 논점을 결여하였다. 이렇게 반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한국 사람이면 한국 법 지켜야지 이런 논변을 배제한 것은 어떤 논변이냐? 즉, 공동체의 정부가 그 구성원의 인간 존엄을 존중하는 한, 그리고 오직 그때만 정치적 의무를 지게 된다고 보아야만 한다. 뭐 그게 예가 나와 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공화국은 흑인들에 대해서 어떠한 정당성 있는 권리도 가지지 못했다. 그리고 남북 전쟁 전에 미국 주 정부들은 오직 재산으로만 다루었던 노예들에 대해서 어떠한 정치적 권리를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문단 17. 정당성 있는 정부는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 내의 구성원들을 평등한 배려를 가지고 대우해야 된다.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정치적 정당성은 전부 아니면 전무, all or nothing의 문제가 아니라 정도의 문제다. 다시 3페이지로 넘어가서 문단 18. 그렇다면 이제 여기 미국 독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니까 두어킨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정부의 경제 정책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평등한 배려를 보여주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 사람들을 아예 고려하지 않고 그 사람의 어떤 본질적 중요성을 아예 무시한 그러한 무관심이 안착되었음을 보여주는가? 이러한 질문은 정부 프로그램의 얼마나 인기 있느냐, popularity에 의해서 답해질 수가 없는 규범적인 질문입니다. 어떤 논평가들은 너무나 많은 미국인들이 부자를 이롭게 하는 과세 정책을 선호하는 것은 사람들이 매우 박약한 근거하에 언젠가 자신도 부자가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공화당에 투표하는 것은 복권을 사는 것과 같다. 근데 이렇게 실제 미국인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런 것은 정부의 과세 정책이 정당성을 갖느냐 하는 문제를 고려하는 데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정당성 이 문제를 다수결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수결은 두 원리하고 상관없이도 다수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파시스트 국가에서 나치가 80%로 다수결로 해가지고 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러면 그 정부는 80% 지지를 얻었으니까 정당성이 있다. 이런 말은 초등학생도 할수 있죠. 그러면은 아파르트 헤이트 정부는 뭐 아파르트 헤이트 정부는 그렇고 뭐 남북 전쟁 이전에 백인들이 다수자 있으니까 흑인을 노예로 다루는 것은 정당성이 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수결하고 정당성을 또 혼동하면 안 되는 것이고, 따라서 정당성의 문제는 실제 다수의 지금 어떤 도덕적 검토를 거치지 않은 의사가 얻다 말다 이거에 의해서 답해질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문단 18의 퀘스천을 답하기 위해서 문단 19의 퀘스천을 답해야 되는 거죠. 즉, 정치적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을 평등한 배려로 대우하려면 어떤 과세 정책을 정부가 취해야 할까? 그렇죠? 3절. 자,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죠. 문단 21. 어떤 주어진 시점에서 어떤 국민이 갖고 있는 자원은 많은 변수들의 함수이다. 그래서 제가 국민이라고도 번역하고 시민이라도 번역했는데 급하게 요약 번역하느라 일관되지 않습니다. 다시 번역하게 되면 그냥 국민 하지 말고 시민으로 그냥 통일할까 생각 중입니다. 시티즌이라고 나와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시민권, 시민권자 이런 개념을 사용하는데 한국 헌법 체계 내에서 이야기한다면 국민이라고 하는 게 옳겠죠. 근데 저는 그 체질상 이 국민이란 단어를 되게 안 좋아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이 말도 제가 안 좋아해요. 제가 강의하면서 대한민국이란 말을 거의 쓴 적이 없죠. 뭐 대한민국이란 말쓸 때는 그냥 농담할 때 나는 대한민국 육군 예비역 병장이다 이런 말할 때나 쓰지. 옛날에 그 국호를 정할 때 대한민국으로 정할까 한국으로 정할까 그 재정 헌법 재정가들 사이에 논의가 있었어요. 근데 왜 근데 대한제국이 이제 깔짝대다가 이제 민중들 기층 민중들의 어떤 요구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뭐 외세를 동원해서 기득권 지키려고 깔짝대다가 그냥 멸망하지 않았어요. 되게 찌질한 어떤 그런 국호인데 대한제국 그걸 이어가지고 대한민국으로 했는데 그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으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고 또 대한제국 이게 사실 제국주의 식민지 된 나라면서 괜히 제국주의 따라 한다고 내자로 딱 해가지고 대자도 넣고 뭐 국자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일본 제국 대영 제국 이런 거 따라 해서 대한제국 이렇게 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제자를 민자로 바꿔가지고 대한민국 한 것인데 별로 그 그냥 체질상으로 제가 그 글자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월드컵 경기에도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뭐 이러는데 그 소리가 아주 듣기가 싫어요. 그 소리가 아주 듣기가 싫어가지고 아마 그 소리 들리면 이렇게 귀를 막고 지나가는데 그냥 한국으로 하면 된다. 영어로 하면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얼마나 좋습니까? 고려 공화국이다 뭐 이런 그런 것인데 그래서 그런 시민들이 갖고 있는 자원은 많은 변수들의 함수라는 것이죠. 이 변수에는 신체적, 정신적 능력과 힘, 신체적으로 뭐 건강하다, 신체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신체적으로 워낙 비리비리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운이 나빴던 것이고 또 정신적 능력에는 이제 지적 능력을 비롯해서 의지적 능력도 정신적 능력이죠.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성실히 한다 이런 것도 능력 중에 하나인 거죠. 물론 이 정신적 능력은 유전적인 요인도 상당하고 그다음 후천적으로 이제 개발하게 되는 요인도 상당한데 어쨌든 이 의지적으로 성실하게 한다는 것에 유전적인 요인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정신적 능력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그 행복 경제학이라는 책을 보면은 사람들이 무엇이 자신에게 쾌감을 주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 쾌감이 지속되는 동안이 얼마 동안인지 그래서 언제 A라는 행위를 하다가 B라는 행위로 전환해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판단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울부짖으면서 인터넷을 한다. 이럴 때가 아닌데 하면서 계속해서 그 인터넷 서핑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TV를 보고 있는데 뭐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방학이 되었어요. 그래서 TV를 이렇게 켜고 있는데 낮에 TV 켜면은 처음 켰을 때는 재밌는 걸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야심만만 재방송을 해줘가지고 웃으면서 봤어요. 야심만만이 한 1시간 하고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아직도 오후 3시예요. 근데 TV에 계속 켜고 앉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까 그 야심만만이 끝났을 때 TV를 끄고 다른 재밌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재미없다 이러면서 계속 TV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걸 갖다 이제 전환할 수 있는 어떤 능력, 그게 이제 정신적 능력이죠. 그래서 정신적 능력에는 인내심과 전환력 이두 가지가 함께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인내심은 사람들이 잘 아는데 전환력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인내심보다는 전환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일본에서 나온 그 만화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 재수 학원의 강사가 보면은 자기들은 그 삼수할 사람과 요번에 대학에 들어갈 사람을 구별할 수가 있대요. 어떻게 구별하냐 하니까, 수업이 끝나고 바로 가방 싸서 나가버리는 사람들은 이번에 대학에 들어가고, 수업이 끝나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주위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뭐 할까 뭐 이러고 있는 사람들은 삼수를 한다는, 그러니까 전환이 빨리가 안 되는 거죠. 이 방금 A라는 일을 하고 있었으면 다음 B라는 활동의 목표로 확 전환이 돼야 되는데, 뭐 대학을 가려고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시민교육센터에서 하는 이렇게 공부 같은 걸 하려면은 전환을 이렇게 잘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아껴 쓰지 않으면은 상당히 바빠지기 때문에 일주일 그러고 2주일 그러고 이렇게 되면 결국 뭐 1, 2년이 지나도 축적되는 게 없겠죠. 그래서 이게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기를 수 있는 요인도 있기 때문에 이 전환의 힘을 기르자. 그래서 전환의 힘을 기르는데 필요한 어떤 모토 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 그 모토를 뭐라고 이제 잡으면 되냐면은 20초를 천금같이 써라, 이런 모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 책을 보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지하철에서 책을 보는 위해서 이제 책을 갖고 나왔는데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하철을 기다리는데 지하철이 20초 만에 올 수도 있고 1분 만에 올 수도 있고 이렇겠죠. 근데 20초 만에 오겠지 하고 책을 안 펴면 꼭 지하철이 한 3, 4분 뒤에 온단 말이에요. 그 3, 4분을 쓰려면 애초에 20초를 쓰려고 마음을 먹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요새 좀 실없는 소리가 적어졌기 때문에 제가 강의 중간중간에 실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 정신적 능력과 힘, 과거의 선택, 운, 그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태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막그 꼬인다 그러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제 좋아해서 도와주려고 그러고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이런데, 그런 것도 선천적인 부분도 있고 후천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선천적으로 얼굴이 이렇게 입꼬리가 한쪽으로 올라가서 썩소를 짓게 되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들 비웃는 줄 알고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하겠죠. 이런 것도 변수에 속한다.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생산하는 힘과 욕구의 보유 여부 등이 있다. 그래서 뭐 대기업을 창립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포착해내고 그것을 생산하려는 강렬한 욕구와 힘이 있었겠죠. 반면에 이제 돈안 되는 짓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런 것이 별로 없다. 이런 변수들을 개인적인 경제 변수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인 변수가 그의 실제 자원과 기회로 마침내 현실화되는 것은 정치적 변수에서도 의존한다.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공동체의 법과 정책이 그것이다. 우리는 이들을 정치적 질서라고 부를 수 있겠다. 문단 22.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단 21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지죠. 그러니까 자원은 개인적 경제 변수의 함수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질서의 함수이기도 하다. 그래서 정치적 질서의 함수이기 때문에 정부는 개인이 가진 자원이 오직 그의 선택에만 의존하고 정부의 선택에는 의존하지 않는다고 주장함으로써 평등한 배려라는 도전을 피할래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원은 두 가지 모두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정치 질서를 선택해야 시민들을 평등한 배려로 대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문제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다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문단 23. 정부는 시민들의 부모가 아니며 성인인 시민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야 하며 stand up on his own foot. 정부는 세금 체계나 다른 방식으로 도움의 손길 없이 자신들 각자가 최선을 다하여 얻은 것을 자유로이 취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여기 좀 번역이 오타가 났는데 정부는 이 주어니까 취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다시 도킨이 비판하기를 이러한 자유방임주의적 충고는 내가 방금 전개했던 논지를 무시한다. 즉, 정부는 시민을 단순히 홀로 내버려 둘수 없다. 왜냐하면 정부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정부는 무엇을 하든지 그 영향을 고려해 넣어야 한다. 문단 24. 그래서 제 반론으로서 분배적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각 정책의 독립적인 근거만 고려하자. 예를 들어서 교육, 보건, 뭐 국방 하면은 그 자체의 영역 내재적인 논리만 하고 분배가 어떻게 되든 이런 거는 상관하지 말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교육 같은 경우에 얼마나 가장 수월성이 높은 교육을 실시할 것인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자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집의 아동이 같은 교육 기회를 갖게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분배적 고려 사항은 시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야 하기 때문에 놔두자. 뭐 이런 얘기죠. 그렇지만 비판에서 보면 모든 정책 결정은 예산과 분배 결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도 자동적으로 분배적 결정인 셈이다. 그래서 수월성 높은 교육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예산 집행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머리가 대단히 좋은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에 집중 투자를 막 했어요. 근데 그 집중 투자를 막 하면 그 학생들은 그 집중 투자한 만큼 집단의 재원으로부터 혜택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우수 과학 영재 고등학교 이런 거 설립해가지고 진짜 막 과학 영재들에서 시설도 막 삐까뻔쩍하게 하고 교수진들도 아주 훌륭하게 해가지고 막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은 근데 그 우수 과학 영재가 될 만한 사람들은 잘 사는 집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 분배적 효과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이것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해서 분배적 효과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것은 마치 무섭다고 해서 머리만 이제 눈만 안 보이게 하면 무서운 상황이 없어지는 게 아닌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세금을 쓰기 위해서는 세금을 걷어야 하는데 그것이 뭐 군사면 군사, 뭐 경찰이면 경찰, 교육이면 교육, 보건이면 보건 쓰기 위해서는 세금을 얼마나 걷을 것인지, 누구에게 걷을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세율로 걷어야 할 것인지, 어떤 것이 공정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고서는 세금 재원 자체를 걷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단 22의 퀘스천, 어떤 정치 질서를 선택해야 시민들을 평등한 배려로 대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중립적인 자유방임주의적 답변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극보수주의자들조차 인두세, 누진세, 비례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결정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문단 26. 그래서 자유방임 국가는 환상이고, 자유방임주의는 이미 현존하는 정치 질서를 그 중립성 가정을 철저히 검토하지 않음으로써 대전제로 삼고 그 힘을 받는 것은 놓아두고 그 지금 현재 존재하는 그 힘의 불평등에 의해서 나타난 협상의 결과를 건드리지 말자는 성결 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있는 정치 질서는 뉴트럴하다, 중립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대로 가면은 분배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니까 분배적 효과는 고려되지 않고 정부가 시민들을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게 하는 것이고 부모 같은 짓을 안 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것 자체는 정부 행위가 가져오는 많은 파급 효과 그리고 정부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거둘 때 돈을 거둘 때 생기는 많은 또 분배적 효과들을 타조가 모래 속에 머리를 집어넣듯이 안 보려고 하는 것이죠. 즉 그러한 답변은 현재 힘을 발휘하고 있는 정치 질서가 유출을 하다고 단순히 가정할 뿐인데 그런 가정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문단 28까지 하고 잠시 쉬다가 하겠습니다. 문단 27. A 기획. 자유방임주의도 평등한 결과일 수 있다는 또 다른 논변을 고려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장기적으로 공동체를 전반적으로 가장 번영하게 하는 정치 질서를 목표로 한다고 하자. 뭐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부가 국민소득 2만 달러를 제시했죠. 그런 어떤 장기적 공동체 전반 번영 질서다. 국민소득 2만 달러 되면 다 좋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러한 정책은 매우 큰 정도의 자원 불평등을 정당화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고소득자들을 평등하게 배려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국민소득 2만 달러 계산할 때,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계산할 때, 평균에서 계산했으니까 한 사람당 다 계산이 된 거란 말이죠. 네 머릿수 다 계산이 된 거다.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네가 없었으면 국민소득이 더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는데 그거 다 고려해 넣어준 거다. 그러니까 평등하게 배려한 것이다. 즉 공동체 전체의 부와 행복의 총합을 계산할 때한 명은 한 사람씩 계산됐고 한 명을 두번 카운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평등하게 배려해줬다. 이렇게 주장을 할수 있을까? 문단 28에서 비판이 나옵니다. 그러나 집합적 목표에 대한 호소는 그 즉시 평등한 배려에 대한 더 심층적인 질문들을 제기합니다. 왜 A기획만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목표인가? B기획을 택하면 어떤가? 예를 들어서 집합적인 번영과 행복을 목표로 하긴 한다. 우리도 경제성장 목표로 하긴 한다. 그런데 동시에 불평등의 정도를 제한하는 것도 동시에 충족해야 된다. 그래서 복합적인 목표, 컴플렉스 골. 이러한 골을 공동체의 목표로서 선택하면은 왜안 되는가? 따라서 B 기획이 아니라 A 기획을 택하는 것이 정말 평등 배려에 대한 더 정확한 해석이냐에 대한 질문은 답해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A 기획이 좋다. 자유방임. 나는 리브리테리안이다. 나는 리브리테리안이니까 자유방임주의. 너는 자유에 대한 침해자. 뭐 이런 식의 그 자유기업 연구소식의 그 논변은 그한 정치 공동체가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평등한 본질적 중요성이라는 인간 존엄의 두 차원 중첫 번째 원리에 대해서 아무런 해석적 정당화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죠. 그걸 제시해서 A 계획을 그냥 전반적인 번역 소득 2만 달러 요것만 딱 추구하는 게 그래도 너무 가난한 사람들은 일정 수준 생활을 보장해 주고 이런 거와 복합된 그런 컴플렉스 골보다 더 정확한 해석이다. 이걸 갖다가 논변으로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은 정당화하기가 매우 힘들다. 여기 맨 밑에 이제 얘가 나왔죠. 여러 명으로 사람들로 구성된 한 가족이 새로운 집을 사는 선택을 하는데 각 침실의 면적합이 가장 넓은 집을 사기를 원한다고 하자. 그런데 그 가족 구성원 중 가장 어린아이가 쓸 침실이 비참할 정도로 어두침침하고 참을 수 없을 만큼 좁다면 Miserably dark and unbearably small. 그 가족의 결정은 모든 구성원에 대해서 평등한 배려를 보여주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 직관적으로 그렇지 못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가장 어린 아이라는 것은 가장 취약한 어떤 집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과연 어린 아이는 그냥 은혜적으로 해주는 거는 받겠지만은 자기 발언권도 없고 협상력도 없고 어떤 경제 활동에 참가할 수 이런 어떤 구성원이 바로 사회에서는 빈곤한 집단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에게 너희들은 그냥 전체 국민소득 2만 달러 거기서 뭐 가장 어두컴컴한 데 차지하든 말든 뭐 너희들은 1인 1표로 계산됐으니까 어쨌든 네 침실 면적도 합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잠시 쉬고 4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